자, 우리 전도서 오늘은 5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에 와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이제 주로 이해 아래 사는 인생이 왜 이게 참 허망한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했다면, 5장의 이 앞부분에서는 그 하나님 섬기는 것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과 관련된 얘기.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사실은 또 이게 4장, 그 전장의 연속선상에서, 우리가, 뭐 어떤 허망함에 대한 주제로 이것을 이렇게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하나님 앞에서 많은 말을 하는 것의 허망함, 뭐 이런 식으로도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분인데요.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절과 2절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갈 때에 네 발을 지키고 어리석은 자들의 희생물을 드리는 것보다 듣는 것에 더 주의를 기울일지니 그들은 자기들이 악을 행하는 줄로 생각하지 아니하느니라. 네 입을 경솔히 열지 말며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급하게 어떤 것도 말하지 못하게 할지니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나니 그런즉 네 말수를 적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가 말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서 조금 이게 무슨 말이지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걸 이해 못할 말은 아니에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하고 알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교육을 통해서 국어를 공부하고 하는 그 목적이 제가 간간이 말씀드리지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교육들을 받는 거예요. 그 교육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는 쪽으로 활용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교육은 헛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해서 그 교육이 이렇게 좋게 쓰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좋게 쓰일 수만 있으면, 교육은, 그것은 필요한 것이고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말이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전달해주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실제로 죽어갔어요. 이 말씀을 보존하기 위해서 귀한 말씀이에요. 한 말씀 한 말씀도 허투루 우리가 대할 수 있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건 은혜가 안 되는 말씀이네 하면서 그냥 이렇게 지나치고 그러지 마시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것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자, 여기 일단 너는 하나님의 집에 갈 때에 그랬는데,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 표현을 먼저 좀 생각해 보십시다. 저는 여기서 요걸 좀 반드시, 요 부분을 조금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집. 여러분, 하나님의 집 그러면은 마음이 푸근해지지 않나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 표현이 성경에서 딱 나올 때, 아, 참 좋다,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시나요? 저만 그런가요? 예, 하나님의 집, The House of God. 하나님의 집, 이건 정말 참 좋은 거예요. 정말 참 좋은 거거든요. 근데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로서 이 개념을,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 개념을 그냥 슬쩍 지나칠 수 있는 개념이 결코 아닌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 개념은 성경 전체를 꿰뚫는 키워드와 같은 이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 우리 히브리서에서 배울 때 모세가 하나님의 집을 섬겼다. 이런 표현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도 하나님의 집이었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집을 섬겼다. 근데 모세는 종으로서 섬겼고 예수님은 아들로서 섬겼다. 이런 말씀을 이제 히브리서에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 표현이 이게 단순한 표현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 히브리서에서 쓴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이 가족 또는 하나님의 어떤 경영 이제 이런 의미가 더 강했다면 사실 여기 전도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집은 일단은 여기서 표현한 거는 물리적인 어떤 집이에요. 물리적인 집.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집 이렇게 얘기할 때에 이것이 또 다른 표현으로는 이제 하나님의 거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에베소서 2장 22절에 하나님의 거처라는 이 표현이 나옵니다. habitation. 하나님이 어디 어디에 거하신다. 그런 의미에서의 집이라는 이 개념, 이걸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어떤 이 개념,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 하면 떠오르는 개념이 뭐가 있을까요? 예? 성막. 예. 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성막에 앞서서 뭐가 먼저 떠오르냐면 아담이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첫 번째 하나님의 집의 개념은 아담인 거예요. 아담. 아담은 하나님의 영이 아담 안에, 아담이라는 사람 안에 함께 거하시는, 특별히 하나님의 영 안에 거주하시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렇죠? 이제 범죄하기 전에.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하나님의 거처.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애초부터 뭐로 창조됐다? 하나님의 거처로 창조됐다. 하나님의 집으로 창조됐다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아름다운 그림이에요. 정말 생각할수록 참 아름답다.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아담이 타락한 직후부터 더 이상 아담은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하나님은 그러면은 이제 아담을 떠나시니까 아담과 영원히 분리되시면서 아이, 더 이상 내가 인간과는 함께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나요?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마치 그 요즘 말로 하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스토커처럼 사람이 계속 붙어 다니세요. 사람을 떠나려고 하질 않으세요. 그런데 일단 사람이 죄인이 됐기 때문에 죄와 함께 거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사람 옆에 텐트를 치시는 거예요. 사람 옆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하나님이 텐트 하나 치고 계시는 거예요. 아, 이거 참 너무 죄송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이 온 우주의 이 주인이신 분이 사람에게서 이렇게 그야말로 이렇게 쫓겨나다시피 하셔가지고는 그래서 텐트 하나 치고 이렇게 계신다는 게 그게 광야의 성막이에요. 성막. 그렇죠? 그 성막이 그 이제 이 뭐죠? 이동식이었는데 이것이 조금 더 안정되게 또 한 장소에 고정되면서 그 내구성이 좀 더 좋은 재질로 만들어 놓은 게 그게 성전이에요. 템플. 근데 이렇게 금과 은과 녹과 백향목 이런 것으로 이제 성전을 이제 지어 놓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 성전이라는 건물 자체에 뭔가 거룩함이 있고 뭔가 굉장히 중요한 게 있나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성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성전의 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자체였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계신다는 그 개념. 하나님의 임재가 더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런 하나님의 임재의 개념으로 굉장히 중요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거 우리 요한복음 할 때 했던 겁니다. 한번 이렇게 펼쳐보시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괄호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괄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때 말씀은 어떤 그 단어 무슨 뭐 음성 말 이런 게 아니라 이게 W가 대문자로 되면서 말씀이라 불리시는 그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격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근데 여기 거하심에라는 이 표현을 잘 보시면 거하심에 이 dwell 영어로는 dwell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스케노라는 단어인데 이게 장막을 치다, 테버너클, 장막을 치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헬라어 단어라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천국, 영원한 천국은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성막 그 자체예요.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21장 3절을 한번 가보시면 거기다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인데요. 내가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 앞부분에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여기도 영어로 dwell입니다. 이게 아까 뭐라고요? 헬라어로? 스케노, 그래서 장막을 치다라는 단어, 여기도 똑같이 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신다. 그러니까 이게 장막이라는 게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담 안에 하나님이 장막을 치셨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빼내오셔서 이스라엘 백성 그 군대 중앙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장막을 치셨던 것이고, 이스라엘이 국가가 됐을 때 국가의 수도의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셨던 것이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인류 전체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장막을 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것이고, 그 다음에 천국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치신 장막이라는 거예요. 그 장막 안에 사람이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신약 시대에는 이 장막의 개념이 누구로 바뀌냐면 저와 여러분의 몸, 성도의 몸으로 이제 그 개념이 바뀐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이거 지금 성도 자신의 몸이죠.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곧 그 성전이니라. 그렇죠?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교파교회의 영향을 받은 분들은 이게 잘 내 것이 안 돼요. 아무리 사람이 성전이라 그래도 자꾸 이걸 성전이라, 이걸 성전으로 생각해요. 이 건물을, 이걸 예배당을. 그래서 이걸 화려하게 꾸미는데 더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이걸 더 화려하게 꾸미면 꾸밀수록 사람이 성전이라는 개념은 약화되는 것입니다. 그건 가려져 버리는 거예요. 마귀의 작전인 것입니다. 네. 자, 어쨌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최소한 그 여섯 가지의 개념이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아까 그 빠진 것 중에 하나를 제가 여기서 설명할 텐데요. 자, 첫 번째, man.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이다. 이 개념이 누구를 통해 드러나냐면 첫 사람 아담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장소로서의 하나님의 집 개념이 있어요. 이게 베델이에요. 벳엘. 벳엘이라는 단어 자체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히브리어라 그랬죠. 예, 벳. 예, 벳이 이제 집이고, 예, 바이트였나.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엘이라는 게 이제 그 하나님이라는 그 의미이기 때문에 벳엘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아예 그 단어 자체가. 이게 언제 나오냐면 야곱이 자기 형의 장자권 뺏고 도망가다가 그 이 하란으로 가다가 중간에 들판에서 잠자는데 꿈에 사다리가 쫙 하늘까지 펼쳐지면서 천사 오르락내리락하고 그러면서 그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씨에게 주리라 그 약속을 받잖아요. 그리고 꿈에서 딱 깨가지고 여기 하나님이 계셨네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의 집이네 하면서 이제 붙여준 그 장소 이름이 베델이었잖아요. 자,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개념이 성전에서 첫 번째로는 사람의 개념이었어요. 사람, 그러니까 아담. 그 다음에 바로 나타나는 개념이 이제 장소로서의 하나님의 집 개념인데 그게 베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건조물, 어떤 건축물, 건조물로서의 하나님의 집의 개념이 나오는데 그게 광야의 성막과 그 다음에 그것이 고정된 형태인 성전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사람, 아예 그냥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이제 거주하신다는 그러한 개념으로서 하나님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그런 개념으로 하나님의 집이 있는데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죠. 그 다음에 신약시대에 와서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성막 또는 이제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겁니다. 이거 아담하고 유사해진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천국은 그럼 뭐냐 할때 천국은 하나의 물리적인 장소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냥 하나님의 집 자체다. 하나님의 집 자체고 그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할 때 그것이 물리적인 의미도 있고 또 어떤 영적인 의미,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임재의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 그러면 최소한 여섯 가지 여기다가 이제 우리 히브리서에서 배운 대로 하자면은 하나님의 어떤 이 가족, 하나님의 경영 이런 개념까지를 더하게 되면 이제 개념이 더 많아지겠죠.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일단 아는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집 이렇게 언급할 때 우리는 아, 이게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 단어가 나올 때는 우리 믿음 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겠구나 하는 것을 직감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5장 1절에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이렇게 얘기하는 이 하나님의 집은 아까 말씀드린 여섯 가지 개념 중에서 당연히 1차적으로는 건조물로서의 어떤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는 성전의 개념이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세워진 그 성전, 그 안에 들어갈 때는 그런 의미예요. 1차적으로는. 그런데 이게 이제 의미를 좀 확장해 보자면,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다. 이게 반드시 예루살렘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집에 어떤 사람이 들어간다는 것은 어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에 나아간다. 이렇게 우리가 확장해서 그 개념을 이해해도 괜찮습니다. 이 구절에서는. 경배의 자리라는 개념도 있고 또더 조금 축소한다면은 기도로 한정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도 의미가 지금 통합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들어갈 때 이렇게 첫 번째는 이해할 수 있지만 내가 어디가 됐든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에는 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에는 이렇게 이제 의미를 받아들이면서 그 뒷부분에 뭐라 그랬냐면은 네 발을 지키고 어리석은 자들의 희생물을 드리는 것보다 듣는 것에 더 주의를 기울여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어리석은 자들의 희생물을 드리는 것이라는 표현을 같이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지금 어떤 자리를 얘기하고 있냐면 마귀를 섬기는 자리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가 무슨 이 춤추는 자리, 술 마시는 자리, 마약하는 자리, 뭐 그런 자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인데 어떤 사람은 어리석은 자들의 희생물을 드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면서 어리석은 자가 될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희생물 드려요? 하나님께 드려요? 마귀에게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정황상 보면 그 희생물을 받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여기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줄로 생각하지 아니한다. 말이 뭐예요? 악을 행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것도 모르면서 악을 행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 이 사람들이 경배하고 하나님 계신 자리에 와서 경배하고 또 누구에게?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께 희생물 드리고 경배한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뭐가 됐어요? 악을 행하고 있단 말이죠. 악을 행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받으실 수가 없다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상황입니까? 이게 얼마나 경악할 만한 상황입니까? 자, 이걸 생각하면은 가인의 허물이 생각나지 않으시나요? 가인이 창세기 4장에서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께 나와서 허물을 드려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허물은 받지 않으시죠. 가인이 마귀에게 허물 드렸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허물 드렸거든요. 가인이 나쁜 거 가져왔나요? 아니에요. 자기가 생각할 때 굉장히 좋은 거 가져왔어요. 농사 지은 것에 최상품을 가져왔을 거란 말이에요. 굉장히 좋은 거 가져온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가인을 뭐라 그러죠?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가인과 같이 되지 말라. 그는 저 사악한 자에게 속하여 자기 형제를 죽였으니 무슨 이유로 그를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되 자기 형제의 행위는 의롭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가인을 악하다, 저 사악한 자에게 속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희생물 드리러 나왔어요. 하나님 경배하는 자리에 나온 거예요. 어디 딴 데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보고 저 사악한 자라고 말씀하시고 악을 행하는 자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가 그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데 있어서 이게 정말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현대교회가 너무 부유해졌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를 볼 때 교회는 사실 굉장히 오랜 기간 핍박을 받아왔어요. 핍박받는데 오히려 이 교회는 그게 더 자연스러웠어요. 초대교회부터 그랬습니다. 중세시대 내내 그랬고요. 그러니까 참교회, 그러니까 가톨릭 말고 하나님의 참교회는 핍박받는 것에 오히려 더 자연스러웠어요. 그런데 이 교회사 유사 이래로 지금 현대교회는 너무나 부유하고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내가 부유하다. 내가 부족한 것이 없다. 물질적으로건 뭐건 너무나 부유하고 풍부한 가운데 있고 화려하게 이렇게 치장하고 정말 삐까뻔쩍한 것들로 경배한다고 이렇게 지금 하는데 정말 너무너무 조심해야 될 건 뭐냐? 이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에 나와 있고 헌물도 다 가져오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보실 때 악을 행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이게 받을 수가 없는 악을 행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로 이 예배당 안에 함께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참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네. 행여라도 우리는 그런 모습이 없는지 우리가 잘 돌아봐야 돼요. 뭐 다른 사람들 얘기할 게 아니라 내 안에는 이런 모습이 없나. 그래서 여기 지금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너는 하나님의 집에 갈 때 내 발을 지키고 어리석은 자들의 희생물을 드리는 것보다 듣는 것에 더 주의를 기울일지니 그들은 자기들이 악을 행하는 줄로 생각하지 아니하느니라. 어리석은 자들은 악을 행하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어요. 희생물도 다 드리고 있는데 그 다음에 여기 우리가 또 지나치면 안 되는 부분이 내 발을 지키고라는 표현입니다. 내 발을 지키고. 자, 하나님께 경배하러 나온 자 혹은 기도하러 나온 자는 발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뭘까요?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삼아주시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시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제 나를 친구라고 불러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일컬어서 형이라고 불러도 된다. 그러니까 우리 표현으로 하자면 그런 거예요.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그분 앞에 경배하러 나왔을 때 우리가 막 해도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발을 지키고 keep thy foot, 내 발을 지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발을 지킨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이 생각나시죠? 하나님께서 그 모세, 가까이 오려는 모세에게 내 신을 벗으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네.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하러 우리가 나갈 때 또는 기도하러 나갈 때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너는 하늘과 땅 차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그 어떤 표현 중에서 뭔가가 굉장히 많이 차이 나는 것을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표현이 이거잖아요. 하늘과 땅 차이야. 천지 차이야. 그렇죠? 예. 더 이상 어떻게 더 이상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로서는. 하늘과 땅 차이야. 예.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9절에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하나님과 나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경배 자리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주의할 것이 뭐냐면, 듣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듣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라. 그렇죠? 어리석은 자들의 희생물을 드리는 것보다 듣는 것에 더 주의를 기울여라. 뭔가를 분주하게 드리는 행위보다, 그러니까 내 말을 쏟아놓는 행위보다, 듣는 것에 더 주의를 기울여라. 2절에 보시면 입을 경솔히 열지 말아라. 또 2절 거기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급하게 어떤 말을 하지 말아라. 또 보시면 말수를 적게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듣는 것에 주의해라. 입을 경솔히 열지 말라. 급하게 어떤 말도 하지 말라. 말수를 적게 하라. 이 말수를 적게 하라는 것이 영어 표현에 보면 few라는 단어인데 이게 거의 없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few와 a few의 차이를 우리 중학교 때 배웠잖아요. a few는 뭐 약간은 있는 건데 few는 거의 없는 이런 식으로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그 뜻이에요. 말을 거의 하지 말아라. 사실은 그런 의미입니다. 말을 거의 하지 말아라. 우리가 사실 뭐 기도하러 나왔는데 말을 거의 안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그만큼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는 것이 또 우리의 마땅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네 번에 걸쳐서 이렇게 우리의 혀를 제어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표현을 보면서 현대교회의 경배 모습을 떠올렸어요. 현대교회는 이제 많은 교회들이 그 신복음주의화 되면서 신중립주의, 신복음주의화 되면서 세상 것을 교회 안에 이렇게 이제 믹스하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걸 너무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제 세련되게 해놨어요. 이제 그래서 들여온 게 이제 음악에 있어서는 이제 록입니다. 그래서 그 락의 형태를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하게 될 때 반드시 없어서는 안 되는 악기들이 이제 드럼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드럼을 생각해 보시면 드럼은 조용히 치지 않아요. 굉장히 시끄럽게 쳐요. 그렇죠? 저는 그게 뭐가 떠올랐냐면 굉장히 드럼이 말을 많이 한다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드럼을 치는 자도 어쨌든 교회 예배당에 이제 이렇게 경배할 때 어쨌든 드럼을 여기 치는 사람도 어쨌든 자기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행위로 그걸 하고 있다고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뭐예요? 굉장히 말을 많이 하면서 말을 많이 하면서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개념이 제가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또 오르간은 어떻죠? 이 키보드 굉장히 현란합니다. 굉장히 현란해요. 이 키보드가 연주하는 것들이 화성서부터 해서 이 쪼개는 음들과 이런 기교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현란해요. 그것도 뭐예요? 굉장히 말을 많이 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게더좀 분명하게 제 안에는 이렇게 좀 생각이 되었습니다. 쉴새 없이 하나님께 이렇게 뭔가를 자기 얘기만 이렇게 해대는 그런 모양새, 그것은 좋지 않다. 몇 시간씩이고 밤새도록 자기도 이해하지 못하는 말을 랄랄랄랄라 샤샤샤샤샤샤 해서 하는 그 방언, 그것도 이런 면에서 보면 바람직하지 않은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이 부분을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을 경배할 때 혹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행위를 내가 얼마나 많이 반복적으로 하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그 올바른 태도의 첫 번째가 경외심이라 그랬습니다. 네 발을 지키고 경외심. 그 마음이 어떠하냐? 그 마음이 어떠하냐? 이게 훨씬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게 훨씬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오케이. 10분 정도 남았는데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뒷부분은 또 다른 얘기니까. 오케이.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전도서의 몇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또그 사람을 통해서 경배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갑니다. 특별히 사람이 하나님을 경배할 때 사람 마음대로 죄에 오염되어 있는 사람의 마음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방법으로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실 수 있는 방식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이렇게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마음이 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할 수 있게 도와주시길 원하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재단하고, 내 마음 가는 대로 뭔가 하나님을 취급하면서, 하나님께 필요한 것만 얻어내려는 그러한 믿음 생활이 아니라, 참으로 두려움 가운데 마땅히 창조물로서 가져야 될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하나님 중심의 믿음 생활,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려고 하는 믿음 생활. 내가 아무리 지금까지 이것을 좋아하고 지금까지 이것을 태연하게 해왔다 하더라도, 교회의 전통이 그랬다 하더라도, 그것이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임이 확인되면 그 순간 그것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오직 순도 100%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진실된 마음, 우리의 발을 조심하는 그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